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디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야논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우리가 레위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어떤 성읍들을 주었는지, 레위지파가 어떤 성읍들을 받았는지 성읍들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파가 이 성읍들을 내어놓았는데 그래서 몇 개의 성읍을 주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 성읍을 주었는지, 그 성읍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각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로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하튼 자발적으로 그들이 선택해서 성읍들을 내어놓는 것인지라 어떤 성읍을 내어놓는지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앞부분에서 제사장들이 어디를 분배받았는지가 이제 나왔고 지금 나오는 내용은 그앗 자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 게르손, 둘째 고핫, 셋째가 므라리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이 들어있어서 아론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세부적으로 보면 네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고요. 두 번째는 고핫 자손, 세 번째는 이제 게르손 자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뺀 그앗 자손들이 어느 성읍을 받았는지가 쭉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들이 이제 성읍을 내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남부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중부 북부 쪽은 이제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 북부에 있는 이 요셉 지파 중간에 오른쪽은 베냐민 지파가, 왼쪽은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등장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 북부 지역에서 어디를 주었는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가나안 땅에서, 절반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지금 등장하는 므낫세 절반 지파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뭐 계속해서 보면 읽을 때마다 그렇긴 한데 성읍들이 쭉 나오니까 우리랑 상관도 없고 이름도 생소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본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조금 마음을 두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으면, 그리고 앞에 나왔던 몇몇 성읍들의 이름만 잘 기억을 해내면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특징과 메시지들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좀 설명하고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성읍들이 나와요. 21절, 22절에 보면 네 개의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네 개의 성읍을 내놓았으니까 12 지파가 48개 내놓는 것을 생각하면 평균치로 내놓은 겁니다. 각 지파별로 네 개씩 내놓으면 평균치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평균치 숫자를 내놓았는데 어떤 성읍을 주었는가? 여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성읍이 몇 개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첫 번째 성읍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 성 전투를 마친 뒤에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그러면 아, 하나님을 섬기던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곳, 이게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세겜 성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하시죠.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자가 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 곳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교대에 보면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성읍이 있는데 21절 맨 뒤에 보시면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게셀이 어딘가 싶겠지만 그런데 이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게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게셀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앞부분을 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역을 자기들의 땅으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정복하기는 하되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셀 땅에는 게셀 성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판을 치지는 못하고 노예의 상태로 이제 노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어떤 성읍을 주었다? 게셀을 주었는데 거기는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사는 게 별로 넉넉하지 못한데 그런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준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줬다는 점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레위 지파 전쟁하러 안 나갔습니다. 뭐 다른 땅을 정복할 때도 전쟁을 안 한 판인데 분배받았던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놓고 보면 이 게셀 성읍에는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서 살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이 성읍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냅니다. 힘이 있어야 말이죠. 이게 참 비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여하튼 성직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목사들이 쭉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깡패들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들이 깡패들이랑 같이 패싸움을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싸워봤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지만 목사는 그냥 맞고 있는 거지 같이 맞대응해서 주먹질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게셀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네도 못 쫓아내서 저기서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 가서 살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마 제가 레위인이었으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순종했는지를 뭐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렸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갖기 싫은 거, 내가 갖기 어려운 거, 내가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거를 뭐 어차피 내가 분배받긴 했지만 완전히 내 체지가 되지도 못할 거 그냥 이거라도 내놓지 뭐 이런 마음 정도로 이 레위인들에게 이 성급을 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평균치를 간신히 맞췄는데 내어놓은 그 품질을 놓고 보면 별로 이게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만한 모습이 못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 24절을 보면 단지파가 내놓은 성읍들이 나와요. 이 단지파는 이 네 개의 성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평균치를 다 맞춘 거죠. 단지파도 네 개의 성읍을 내놓았는데 이 네 개의 성읍들이 어떤 곳인지 이름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 기브돈, 아얄론, 가드림몬 이렇게 네 개의 성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읍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사건이 나온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성읍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단지파가 네 개의 성읍을 내놨다고 한 부분에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단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여호수아 본문 자체 안에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 단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소유한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단지파는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한 번도 소유해보지도 못하고 점유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 쪽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도망쳐서 살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맨 꼭대기 저 위에 단 지역을 찾아가 보고 우리 여기로 옮겨오자 해서 맨 꼭대기 단 지역을 정복하고 집단 이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성읍들은 어디냐면 처음에 원래 분배받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니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단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파가 레위인들에게 네 개의 성읍을 내놓았는데 이 성읍은 레위지파가 잘 차지하고 살았을까요? 단지파도 다 쫓겨나는 판에 이 레위인들에게 준 네 개의 성읍을 잘 유지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파가 전쟁하는데 패배해서 쫓겨나는 판국에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전쟁은 할 수도 없는 레위지파가 무슨 재주로 네 개의 성읍을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쫓겨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준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성읍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땅을 정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영역만 따로 떼어놓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수입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십일조를 하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수입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야 성읍도 내놓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땅도 없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준 거는 숫자는 네 개의 성을 맞췄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레위인들이 소유하거나 누릴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온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25절과 26절인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었던 므낫세 절반 지파가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또 므낫세 절반 지파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가드림몬,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는 두 개의 성읍을 내놨죠. 이제 다음번에 보면 요단강 동쪽 북부 지역에도 므낫세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 므낫세 절반 지파도 두 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 지파는 합치면 둘 더하기 둘에서 네 개의 성읍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두 개만 내놨지만 숫자상으로 맞춰보면 평균치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넓기 때문에 요것만 내놓으면 안 되지만 여하튼 숫자는 여하튼 평균치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므낫세 절반 지파가 내놓았던 성읍들은 어떤 곳이었는가? 숫자는 맞췄는데 어디를 내놓았는지를 보면 그러면 내놓은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 23절에 25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곳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다안악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가드림몬입니다. 가드림몬은 여기만 나옵니다. 설명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는데 다안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언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할 때는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이 다안악은 언제 등장하느냐? 므낫세 절반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을 설명하는 여호수아 17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므낫세가 어디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므낫세 지파는 독특하게도 이 자기만 분배받은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 중에도 일부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에도 그들이 갖고 있던 분배지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만이 아니라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성읍 몇 개를 자기 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형제가 받은 땅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양상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가져온 성읍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쭉 써놨어요.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베스암, 이블루암, 그리고 엔돌, 다낙, 무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고 있는 다낙은 어디냐면 원래 므낫세 지파 소유의 땅이 아니에요. 이 다낙이라고 하는 곳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야 거기도 좀 내놔 이래가지고 이사갈의 영역에 있지만 므낫세가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온 성읍이 다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형제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왔죠. 그리고 그것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내어준 겁니다. 이것도 참 묘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는 현실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므낫세 지파는 손해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셈이죠. 자기가 분배받은 것 그거 내놓은 게 아니니까요. 심지어 17장 앞에 이제 므낫세가 분배받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사갈 지파에서 땅을 갖고 왔다고 성읍을 갖고 왔다고 써놨잖아요. 그 뒤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예 정복하지도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는 형제 이사갈 지파에게 속했던 다낙이라고 하는 성읍을 자기 거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을 못해서 거기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어요. 그걸 레위인들에게 준 겁니다. 저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레위인이라면 므낫세 지파가 이쁘게 보였을까요? 밉게 보였을까요? 므낫세 지파가 훌륭하게 행동합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행동합니까? 이거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거죠. 고작 주는 게 형제의 것을 갖고 와서 내가 관리를 하다가 그나마도 내가 관리가 안 돼서 내 차지가 안 되니까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래서 이거 보면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더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고아자손과 관련해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중에서 고아자손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어떻게 성읍을 주었는지를 지금 쭉 기록해 놓았는데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에게서 성읍들을 10개 성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쭉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이미 다 충분히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인지 아셨을 거예요. 성읍들은 똑같이 이름이 있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첫 번째로 고아자손은 어떤 형편이 되었을까요? 이 성읍들 10개를 받은 레위지파 고아자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처량하죠. 받았는데 이건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지경입니다. 10개를 받았는데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 서너 개는 썩음썩음해서 먹을 수도 없는 과일에 불과한 그런 성읍들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자손은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걸 보면 눈 딱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아자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성읍들 받았는데 어떻게 융성하겠습니까? 좋은 곳을 받아도 부흥하고 크고 융성하기가 어려운데 야 이런 곳들을 주고 나서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곳을 주고 나서도 신앙생활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이거는 참 추측하기 어렵죠. 고아자손의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성읍을 드렸는지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성읍을 드렸는지 어디에 있는 성읍을 드렸는지 그 성읍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순종했는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돈을 드리잖아요. 주로 드리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은 액수만 있습니다. 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 원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드려야지 체면치레 때문에 드렸는지 이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액수는 똑같이 만 원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땅과 성읍이잖아요. 땅과 성읍이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지만 어떤 종류의 땅을 드렸는지 어떤 품질의 땅을 드렸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어떤지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드리기 때문에 액수가 다 똑같아서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렸는지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그때의 개수는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어떤 품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갈렙과 유다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갈렙과 유다지파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단지파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순종하기는 했지만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칭찬받을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순종하고 있다면 아 똑같이 개수는 채웠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의무감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나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량도 커지고 그 수준과 질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워져서 주님께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선물이며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치레로 또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할당된 것들만 채워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게 하시되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혹은 나의 육체적인 노동과 섬김이 되었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또한 소망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